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맨 뒷장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남는 거 여분 있으세요? 제가 여분 여기다 놔뒀었는데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나눠져 드렸던 거예요. 예, 예. 네, 또 다른 분 혹시? 예. 저희가 소유림 문답에서 1문답부터 3문답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소유림 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우리가 다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삼위일체부터 하나님의 속성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이제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뒤에 질문 있는 장 1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하나씩 이제 요약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사역 및 섭리의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며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더 공고히 서고 더욱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온전하게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던 예언의 방법들은 오늘날 중단되었다. 예. 성경에서 이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두 가지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나 선하심이 여기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에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 창조 계시에는 무엇이 안 나타나 있느냐. 구원에 필요한 지식.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창조 계시에는 일반 계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따로 특별하게 다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물론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망하도록 멸망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에 기르는 일, 구원에 기르는 일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또 무슨 방편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직접 오심으로 계시의 본체가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외에 없죠. 또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도 뭐 꿈으로 알려주시고 내일 일을 알려주시고 점을 치게 하시고 뭐 기름화복을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절대로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 계시의 방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66권 성경만으로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일단은 말씀 안에서 찾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나를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산 것으로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해 있고 내가 가는 길도 천국 영광에 가는 길이란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나타나 주시지 않은 뜻은 내일 일 모르고 내일 모레일 모르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병이 걸릴까 어떻게 될까 모르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끝은 다 길이 다 보여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뭐 내일 일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뭘 알아야 되고 요새는 로또 번호까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치는 자들, 무당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절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멸하고 죽이라고 하셨죠. 이제 앞으로 그것도 우리 3회상 말씀에서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계시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그 지식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에게 한 것처럼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기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무슨 특별한 은사를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계시의 방편으로 쓰이시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된 책은 구약의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에 27권, 3구 26, 27, 예, 네, 한구 27, 한구 27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노래 부르면서 다 외웠죠. 한번 안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고 할게요. 해보세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처음에는 책 다섯 권에 부르는 이름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오는 책은 역사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뉜다 그랬죠. 앞에 오는 다섯 권의 책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뭐 그렇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복음서가 오고 사도행전이 따라오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따라오고 일반 서신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 성경의 특징은 세상의 다른 책들하고 어떻게 구별이 돼요? 이 책들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 저자들의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교육 정도, 하여간 그들의 삶까지 다 들어쓰셔서 사람 편에서 보면 100% 사람이신 거예요. 희한하죠?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이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그분도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얘기했죠?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 그 성경을 쓸 때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원본의 내용은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서 지금 원본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다. 자, 지금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한 정경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그거는 66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책들은 외경 같은 것들, 가톨릭은 외경이 있죠. 그리고 또 몰몬 같은 데는 또 몰몬경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 외에는 그 외에 어느 인정을 받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쓴 거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위경들은 그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책들이에요, 전부. 그 신약의 외경들 있죠. 그것들은 사람이 쓴 것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도가 불순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인정하지만 세상은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들은 66권 성경만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이 외경들, 위경들, 그 밖에 기타 서적들을, 역사 책들을 다 합해서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마땅히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큰 삶의 또 목적이고 이유를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얘기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했어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양심의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무 말 한다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가지고 노 하고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딴소리 할 때는. 그렇게 아멘하고 따라갈 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의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말씀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지 교회가 뭐 이런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교황이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이 4번은 그 당시에 그 이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신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커요.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줘야 되고 교황이 어떻게 보면 똑같다 그러는데 더 커요. 교황이 그 말씀까지도 주장하고 그리고 교황의 말도 무호한 말이라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교황이 가끔 칙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게 성경하고 똑같이 맞먹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말씀 외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황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는 완전히 풀이라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양심을 구속하는 거지 교황이 말했다고 뭐 누가 말했다고 목사가 말했다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엇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달려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증거 없이 덮어놓고 바보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첫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볼 때 성경의 그 완전성,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다른 시대에 여러 저자들이 썼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약속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교리, 구원의 교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구원의 교리의 놀라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친히 증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죠. 그냥 예? 바보같이 우리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증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에 의하여 아무것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잡을 때 세 가지를 잡았어요. 충분성, 명료성, 그다음에 첫 번째가 무엇성. 여기서는 충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뭐 성경 안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서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별 계시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시가 더해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만으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슨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더 잘 발견됐다고 해서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증거에 의해서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만 누가 은혜를 주셔야 그 충분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님.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나눈다고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분명히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백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좀 한국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도 필요하고 교회가 또 목사들이 이것을 잘 풀어서 잘 전해야 하지만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의 지식은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 복음의 말씀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하고 너무 명료하게 씌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의 메시지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죄인이야. 그것도 소망 없이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을 내어줬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의 죄의 짐을 지고 죄값을 치를 거야. 그분이 너희들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대신 살아주실 거야. 그분만 믿으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뭘 인정 안 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도 안 입히고 난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서 뭐 내가 지옥 심판에 가야 되고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고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죽이고 살았어요? 평생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 오늘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십자가 만들어 놓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야 죄를 짓죠. 하나님이 없어야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이기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한한 진노의 심판. 거기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면 덥적 붙들어야죠.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은 절대 예수님께로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어려워서 못 믿었다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 하나님 백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많은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만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오순절날에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번역은 감동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성경에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뭐 전체 성경을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고치고 하는 일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지금 이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문 열어주세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정확 무호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므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성경이요. 저자가 몇 명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한 분이세요. 한 분이 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다르게 얘기하세요. 다 같은 걸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을 푸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딱 풀 때 그 구절만 띠립다 우리가 묵상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시를 줘서 그걸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구절을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 구절을 담고 있는 장을 봐야 되고 그 장을 담고 있는 전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봐야 되고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전체 성경의 한 시스템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푸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단편적으로 어떤 구절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지 않았냐, 지금은 왜 그거 안 하시냐, 그렇게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구절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약이 가르치는 현실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게 예수님으로 와서 새 언약으로 어떻게 풀리는가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천국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한 가지 안에서 이제 주제별로 푸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구원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예표와 뭐 그림자였으면 이제 성취와 실체 이걸로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풀려야 맞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야 돼요. 서로 이렇게 짝이 있는 구절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고 한 시스템 안에서 풀려야지 여기저기서 다른 말씀을 해주신 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같은데 뭐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 아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데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병원도 안 데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뭐 부활 사건을 가리키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놔두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그런 거예요? 아, 절대로 아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한 무지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이해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 따라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란은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고 재반회의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주장들, 사람들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검토할 때에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장 큰 권세가 있고 가장 큰 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도 그 성경을 하나된 말씀으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의도 열리고 역사 속에서 뭐 신경도 만들고 신앙 고백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거짓 교리에서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사실 교리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모든 교회가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지주의가 뚝 튀어나오더니 진짜 사람은 아니었어. 사람으로 보인 것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왜?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표하셔야만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 보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교회가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의를 열어서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걸로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되고, 예? 그 뭐예요? 소유료 문답이 되고, 벨직 신앙고백이 되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 돼서 신앙을 지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말씀이 항상 우선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고백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신앙고백이 말씀보다 위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고백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 심판자는 여전히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 한 믿음의 신앙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저거 이제 나눠드릴게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사문답, 오문답을 이제 배울 텐데 사문답, 오문답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질문 있죠? 그거를 여러분하고 잠깐 여쭤보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 갖고 사문답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말씀에 무지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들 더욱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